여러분은 하나의 씨앗교회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교회는 모임이자 집단이자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를 모임이라고 하면은 너무 작고 사적인 느낌도 들죠. 아, 되게 작다. 그냥 작은 교회인가 보다. 뭐 이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집단이라고 하면 뭐 집단이라고 교회라는 집단 뭐 그렇게 간혹 뭐 의도하던 의도치 않았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교회를 집단이라고 하면 조금 비인격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중국어에서 집단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룹을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예, 맞죠? 예,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의 큰 그룹 있잖아요. 뭐 삼성 그룹 하면 그런 식으로 그런 회사의 집단을 그룹이라고 한다고 제 동생에게 확인하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교회는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공동체성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즐겨 쓰곤 합니다. 공동체성이라는 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공동체의 성격이겠죠. 공동체를 규정하고 공동체를 해석하고 공동체가 이렇다, 공동체를 분석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공동체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캠퍼스 사역을 할 때 간혹 어느 교회 뭐 대학부나 청년부의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가면은 수양회에 가거나 이러면은 그 주제가 미리 전해주는데 이번에 수양의 주제는 공동체성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알려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 의도가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데 간혹 주제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조금 아쉬운 경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아쉬운, 어떤 때 아쉬웠을까 하고 돌아보면은요, 그 아쉬움에 몇 가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아쉬움에는, 그건 뭐냐 하면은, 공동체의 관심이 내부로만 향할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대학부, 우리 교회 뭐 청년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우리 대학부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뭐, 혹은 이런 갈등이 있어요. 좀 더 이렇게 건강하게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건강함이라고 했을 때 건강함을 이루는 여러 가지 기둥들이 있다면은 뭐 그 안에 친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사역도 있을 것이고 예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빼고 그냥 한 가지만 해. 그냥 내부로만. 우리 인사이드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지향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과 그리고 열정과 자원이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면 잘 세워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있는 친교를 나누고 좀 더 그런 이것도 이제 클리셰 같은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까. 모든 초점이 그것으로만 하나 향한다면은 그것은 아마 아쉬움을 넘어서서 근심과 염려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한 공동체로 부름받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죠? 하나의 씨앗 교회 다니시죠? 여러분들은 하나의 씨앗 교회로 부름받고 하나의 씨앗 교회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지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인도에 선교사셨고 수십 년을 인도에서 사역하셨는데 선교사셨고 선교학자는 오랜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자신의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온 1980년대에 오히려 영국이 선교의 현장이 되어버린 것. 고향으로 돌아왔더니만은 자기가 떠날 때 영국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떠날 때처럼 그렇게 어쨌든 그래도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던 영국이 더 이상 아닌 것을 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고 무력해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힘을 잃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교회가 공동체로서 가져야 할 궁극적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같은 뭐 어디에 있는 교회,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 어디 지역에 어느 도시에 있는 교회, 저희 같은 교회는 우리는 이 지역에 있으니까, 이 지역에 있으니까 로컬 철치라고 부르죠. 모든 지역 교회들은, 모든 로컬 철치들은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해석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해석해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들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베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베이 지역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 크리스천들은 베이 지역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베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복음이란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해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목사인 저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복음을 해석하게 돼요. 우리가 모인 교회를 보면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그게 바로 지역교회는 복음의 해석학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좀 길지만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70명 혹은 어떤 번역에 따르면 72명의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는 것으로, 그런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왜 70명이냐? 왜 72명이냐?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 그리고 나서 나중에 더 두 명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72명이 되는데 그것의 근거를 찾기도 합니다. 목적은 간단합니다.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세웠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뽑으셔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다.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추수라는 단어가, harvest, 추수라는 단어가 너무 전 근대적이고 농경사회의 단어라서 나와는 좀 잘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단에, 이스트베이에, 오클랜드에, 오클랜드 다운타운 쪽에 저희 교단의 어떤 젊은 백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옆집에 이 오클랜드에 오래 사신 백인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자기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너는 무슨 일을 하니? 그래서 이 목사가 대답했죠. 나는 철치 플랜팅을 한다. 철치 플랜팅을 한다 그랬더니만은 할머니가 그렇구나. 너는 철치 랜드스케이핑을 하는구나. 교회 조경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철치 플랜팅을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철치 플랜팅은 그런 것이 아니고, 개척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라고 쭉 설명을 하니까, 심지어, 오클랜드에 사는 할머니도, 너는 스타트업을 하는구나. 너는 스타트업 철치를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 교단 모임에, 목사들 모임에 와서 얘기를 하면서 목사들 사이에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철치 플랜팅도 스타트업 철치로 바꿔서 불러야 한다면 과연 하베스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가서 추수해라 라고 하신 하베스트는 우리가 요즘 용어로 바꾸어 부른다면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이럴 땐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난감합니다. 네, 심지어 저희 겨자씨입니다. 네, 뭐라고 표현하든, 교회 공동체는, 제자들로 대표되는 이 70명을 보낼 때, 이 제자들로 대표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 사명이 무엇일까? 긴데, 본문이 긴데, 5절이 제자들이 부름받은 사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이 딱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빌어주어라.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빌어주어라. 여러분들이 복음에 해석하기라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을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소망해주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평안이, 평화가 그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위해서 애써줘야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부름받은 사명이 평화라면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고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평화를 빌어주어라. 그것은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고통이나 현실의 부조리나 현실 세계 속에 아픔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없는 것처럼 여겨 마음을 비워 그러면 좀 좋아질 거야, 명상을 해, 이렇게 하는 것도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샬롬은 철저하게 하늘에 있는 샬롬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샬롬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몸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겪으셨다,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셨다, 그것은 이 땅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절망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땅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지금도 보면은 수많은 종류의 가시덤불과 수많은 종류의 엉겅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평등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도 그렇습니다. 인종차별, 전쟁이나 난민, 종교 간의 갈등, 인신매매, 현대판 노예, 질병과 전염병, 어리고 순진한 아이들이 겪고 있는 질병의 고통, 마음의 고통, 착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 불안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그러한 모든 것들, 탐욕과 질투. 여러분, 하나하나 집중해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걷어낼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가까이 가서 손도 댈 수 없을 만큼의 지독한 엉겅퀴와 가시들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에이레네, 평안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다. 믿기지 않는다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극복하시고 넘어가신, 그래서 우리에게 샬롬을 약속하신 그러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피러스는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그의 영성신학 5부작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보아도, 그렇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말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보아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완성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아직 여전히 모자라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완성된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족하지만 작은 증거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선포하고 그것이 실제할 수 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흔히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에클레시아라는 그러한 헬라어로 부릅니다. 네,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추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사명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평화와 샬롬과 에이레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큰 그림, 최종 목적지, 교회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큰 그림을, 최종 목적지를 보여주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좀 말씀하시죠. 세부적인,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세부적인 장애물들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길지만 줄여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먼저는 맞닥뜨리게 된 장애물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대면하게 될 위협과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필연적으로 반대와 위협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는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특별히 더 무서운 곳일까? 특별히 더 힘든 곳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아마 그 지역에 있었던 보통 동네들,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이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면 어디 특별한 곳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들의 아파트 옆에, 여러분들의 옆집, 여러분들의 단지 옆에, 슈퍼마켓에, 식당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으로 그냥 똑같은 곳으로 예수님이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을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것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악이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리에 둘러싸인 것 같은 위협과 공포를 주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한 반대와 위협과 공포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굳이 나누자면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실제로 이리와 같은 세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다니는 곳. 예, 그것이 바로 세상이죠. 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다니는 곳.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정의를 받아들일 의지도 마음도 없는 세상입니다. 10절은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 만나는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의 동료나 그건 누가 되었든 여러분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전하려고 애를 써봤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에 대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뭐 받아들이는 건 둘째치고요, 들으려 하지 않고 거부하는 곳,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곳,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곳, 이리와 같은 세상이라고. 표면적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외교적인 관계, 그렇죠? Diplomatic relationship이 있잖아요. 저 회사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도 서로 건드리지 않는 Diplomatic한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한 발짝 들어가면 우리는 금방 저항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그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작지만 예의 바른 거절에서부터 노골적인 반대와 위협이 있는 그러한 세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대와 위협을 맞닥뜨리는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저 밖에 세상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세상이 있습니다. 그게 13절입니다.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12절부터 시작하죠.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율보다 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13절에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15절에도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마을의 공통점이 있죠. 예, 공통점이 뭘까요? 예,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동네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보지 않은 동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 갈릴리 지역에서 다 다니시면서 벳세다,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예수님이 다 사역하셨던 동네들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치유를 베푸셨던 그러한 동네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교회의 사명에 비추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비추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샬롬이 무엇인지 아는 동네들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았고 눈으로 목격했고 경험했던 동네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모두 예수님을 대적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밀쳐냅니다. 미워합니다. 아는데 미워해요. 아는데 밀쳐내요. 아는데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 세상은 저 바깥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세상이죠. 예수에 대해서 압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압니다.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압니다. 아는데 배척해요. 벌써 3주째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씀드린 것 같다. 죄송하지만 다른 것은 제껴놓고서라도 지난주에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회에 나오지 않으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어떤 전직 목사의 말을 들으면 웃을 수도 없고 이걸 울 수도 없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목사로서 당황스러워요. 야, 저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일까? 본인이 하나님도 아닌데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잖아요. 세상도 다 아는, 세상도 다 아는 TV 뉴스 앵커도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가치는 사랑과 겸손과 나눔인데, 그러한 기독교의 가치를 실천하기는커녕 부와 권력을 세습하겠다라고 하는 어느 교회의 독서는 바로 우리 안에서 예수가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과는 거꾸로 가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깥의 세상, 안의 세상,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일이고 공포이고 위협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 도대체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도, 한국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다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네, 그런 얘기 있다잖아요.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네. 엄밀하게 보면 우리 안에 예수를 대적한 모습이 만들어낸 결과이겠죠. 아마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떳떳이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얼버무리고 다른 대화로 주제를 돌리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원고에는 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김근점에 그랬나? 마켓에서 목사님 만나면 당황하실까봐 목사님 안 부른다 그랬잖아요. 가까이 와서 목사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고 무력하고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주님이 위로하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을, 목적을 일깨워 주시죠.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아니고 또 힘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이 힘도 없고 연약하고 지혜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 22절에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사람은 철부지같이 어린아이 같은 나약하고 모자란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복음을 세상 가운데로 드러내시려고 선택한 사람은 바로 그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신뢰에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아니라 신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그 누구도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이르지 못했느냐, 어떤 땅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느냐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이죠. 신뢰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결과를 바라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도 오늘 설교했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우리가 무엇을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목적어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자동차를, 고장 안 나는 자동차라는 것을 나는 신뢰해. 나는 이 신발이 편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 이 전화기는 그냥 별로 이렇게 문제가 없이 잘 될 거야. 이번 모델은 그럴 거야. 이 브랜드를 신뢰해.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신뢰, 우리의 믿음 혹은 우리의 신뢰의 마지막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어는 어떤 사물이 아니라 인격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인격을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저 천상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그냥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우리와 분리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영혼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사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신, 그러나 부활하신 그분의 부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그러한 인격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전하시는 샬롬이 가짜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안의 세상, 바깥의 세상 여전히 위협적이고 공포스럽지만, 그러나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모든 악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가 갖는 성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합니다. 시카고의 유명한 예배학자였던 그 로버트 웨버라는 분은 돌아가셨는데, 신학교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을 상담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예배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통찰이 나오신 것 같아요. 성찬으로 도망가라. 네, 우리 보고 있는 성찬으로 도망가라. 성찬이 도피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성찬이 우리의 해결책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이리 같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몸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그분의 샬롬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성찬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샬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그분을 신뢰하는 신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